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UG.com
패션계의 전설 가브리엘 코코 샤넬은 말했습니다. 패션은 사라지지만 스타일은 남는다. 그녀 본인의 말처럼 패션계의 영원한 클래식이 된 코코 샤넬. 오늘은 이 패션 거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대 위의 미술관 47화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완전 오랜만에 녹음인 것 같아요.
그쵸.
한 달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쵸인가?
저희가 지금 녹음이 아마 앞에 것도 있긴 한데 우리 이 방송이 좀 올라갈 때쯤에 우린 저 과거의 모습일 거예요. 아마.
맞아요.
딴 거 앞에 거 올라가고 하면은.
저는 무사히 여행을 잘 다녀왔고요. 네. 뉴욕에. 뉴욕이 참 서울이랑 비슷한 점이 많은 도시인 것 같아요.
아, 그랬었어요?
그러면 다른 점도 많지만 근데 요즘 뉴욕에서 제일 핫한 예술가는 제프쿤스인 것 같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그 뉴욕에 되게 유명한 관광지 건물인 로커펠러 센터가 네. 있는데 그 앞에 커다랗게 제프쿤스의 작품이 있었고 지금 뭐 뉴욕에서 굉장히 생긴 지 얼마 안 된 핫한 휘트니 뮤지엄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네.
거기서도 제프쿤스의 전시가 한창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었구나.
그리고 뭐 H&M이랑 네. 콜라보레이션으로 또 팝업스토어 같은 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보니 제프쿤스가 요즘에 가장 핫한 아티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저씨는 뭐 옛날부터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제프쿤스의 작품이라고 네. 하면 그 풍선으로 만든 강아지 아시죠?
네, 네, 네.
그런 작품만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선정적인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뭐 직접 포르노 스타를 자기가 기용을 해서 네. 사진을 찍고 이런 작품들이 있었는데
네.
소장님도 이제 뭐 아티스트가 되시지 않을까 싶은 소장님 같은 사람도 아티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네.
시대가 되었더군요.
뉴욕 가서 되게 재밌는 거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네, 재밌었어요.
정말 부럽습니다.
저희도 떠나고 싶어요. 뭐 힘들었던 점은 없었어요?
힘들었던 점은 뭐 딱히 없었어요. 딱히 없었고 아, 그게 있었어요.
뭐요?
이거는 뉴욕이랑 상관없는 거긴 한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영화 그래피티를 봤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영화 그래피티의 작품성과는 별개로 참 비행기 안에서 보기에는 좋지 않은 영화다.
그게 무섭잖아요, 그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영화관에서 봤어요. 영화 자체가 우주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비행기에서 그걸 보면 안 돼. 무서워.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안 돼.
정신건강에 힘이 좋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뭐 다른 분들은 잘 지내셨어요?
저는 잘 지냈고요. 뭐 작업하고 계속 예전처럼 똑같이 있었고 나라님이 그 한번 다치셨잖아요.
아, 네. 지금
몸은 좀 어때요?
몸이 지금 한 2주 정도 입원을 하다가 그저께 퇴원을 하고서 지금 다리를 쩌뚝쩌뚝 거리면서 녹음을 하러 왔습니다.
검사해보니까 뭐 나쁜 데는 없었어요?
아니, 특별히 뭐 다행히 골절은 없어서
네.
정말 사고 난 거에 비해서는 정말 다친 데가 없고 그동안에 훈련했던 그 낙법들과
낙법?
체력 단련이 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차 조심하세요. 무단횡단 하지 말고.
아, 무단횡단을 했다는 건 아니고.
네,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조심하는 걸로. 아,
네. 그동안 저희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나라님의 KU를 빌어주세요.
금방 날 거예요. 튼튼하니까.
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전시 소개로 들어가 볼까요?
네. 되게 오랜만에 전시 소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제가 샤넬전이라는 걸 준비했어요. 발음이 안 되네요. 2014년 8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DDP에서 하는 전시인데요. 제목은 좀 재미없는 감이 있지만 코코 샤넬 패션 디자이너를 아시죠? 그분에 관련된 이제 전시가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럼 우리가 코코 샤넬은 디자이너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그쵸? 예술 작품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조각을 하신다든지 그런 활동들도 하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여러분들이 디자이너이니까 의상이라든지 뭐 그런 쪽은 뭐 작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작품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패션 세계를 중심적으로 다루는 전시예요. 약간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하는 그런 페인팅 위주의 작품 아니면 조각품 위주의 품이 전시되는 전시는 아니지만 패션 쪽으로 아마 관심이 있으시면 좀 재밌는 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패션 전시 되게 새로운데요. 저는 그쵸? 패션이라고 하면은 패션을 보여준다 하면 저는 패션쇼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모델들이 나와서 옷을 입고 워킹을 하는 모습들을 보는 근데 이거는 옷을 어떻게 전시를 할지 참 궁금한 전시이네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게 패션 디자이너지만 옷이 주로 전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전시에 약간 테마 비슷한 게 있는데요. 샤넬에게 영감을 불어넣은 장소들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전시예요. 그러니까 샤넬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거쳐갔던 어떤 파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어릴 적에 지냈던 수도원이라든가 자기의 패션 세계를 완성해 나가는데 도움을 줬던 영감을 줬던 장소를 중심적으로 그 장소에서 어떻게 샤넬의 그 세계가 발전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패션이 되었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전시거든요. 그러니까 샤넬의 약간 일생을 쭉 돌아볼 수 있는 전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뭐 들어요.
약간 회고전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마냥 그냥 옷이 전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브리엘 샤넬은 1883년도에 태어났다고 해요. 프랑스의 소미르라는 지방에서 태어났는데요.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이제 프랑스는 산업혁명이 일어날 듯 말 듯한 그런 시기였는데 샤넬은 농촌 지방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어머니 아버지 아래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막 세련된 도시 출신의 여성은 아니었던 거죠. 처음부터는. 그러다가 이제 샤넬의 어머니가 12살 때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생계가 너무 어렵고 자기 혼자 아이들을 돌보기가 어려우니까 샤넬을 포함한 3명의 자매를 오바진이라는 지역에 있는 수녀원에 보내게 됩니다. 수녀원에 딸린 고아원이었죠. 이 세 자매를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아버지는 약속을 하시고 가셨지만 다시는 오지 않으셨다고 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부모님이 있는데도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겼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형편이 안 좋았던 것 같긴 합니다. 샤넬은 이 수도원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바느질을 처음 배우게 되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패션 디자이너로 성장하는 어떤 계기가 되죠. 근데 그 수도원 속에서의 생활이라는 거는 상당히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은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수녀원이나 수도원에서 아이들이 나오는 영화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복장 교복도 되게 엄격하고 왜 그 닭장 같은 침대 위에 쪼르르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 모습이 자꾸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죠. 이때 기억이 샤넬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남아있고 그 샤넬의 패션 세계에서도 그 흔적을 자주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샤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단정한 라인의 검정색 수트가 생각나잖아요.
정확하게 아시네요. 네. 약간 뭐랄까 화려함과는 반대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 절제된 스타일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쪽에 있는 성직자분들의 수도원들 거기서 복장이 생각나기도 하거든요.
검은색과 흰색, 그렇죠? 이게 나중에 샤넬의 옷과 가방 등에 표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한 복장을 보고 지나가실 텐데요.
이렇게 옷이 전시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제가 지금 사진을 한 장 보고 있는데 바탕이 하얗고 교복 같은 옷이 세 점 옷걸이에 걸려 있어요. 전체 색깔이 검정색이고 목과 손목 부분에만 흰색으로 컬러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옷 세 벌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한 연도의 콜렉션 해에 포함된 세벌의 옷이 아니라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러 해에 텀을 두고 만들어진 옷들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게 당장 뭐 1900몇 년도에 이 옷이 세벌이 다 만들었어. 이게 아니라 1990년대쯤에 만들어진 옷들, 그리고 뭐 그 사이에 만들어진 옷 하나, 그리고 최근에 2000년대에 만들어진 옷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벌이 걸려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샤넬이 일관적인 어떤 스타일을 계속 추구해왔다는 거를 보여주죠. 시대를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그쵸. 뭔가 그런 틀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바진 수도원에서의 생활이 그런 샤넬의 정제된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영감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가브리엘 샤넬은 20살이 되자 고아원을 나와서 파리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낮에는 의상실에서 일하면서 밤에는 뮤지컬이 있는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그렇게 또 막 샤넬이 마냥 꿈꾸던 어떤 도시 생활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자기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니까 한편으로 낮에는 자기가 꿈꾸던 바느질을 하면서 밤에는 또 생계를 하기 위해 가수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샤넬이 기병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술집이 약간 기병들이 많이 오는 네. 장소였거든요. 네. 그 보통 우리가 샤넬을 볼 때 가브리엘 코코 샤넬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그 코코라는 이름이 당시 샤넬이 부르던 노래 제목에 있던 이름이었어요.
아.
코코리코와 누가 코코를 보았는가라는 두 가지 노래가 있었는데 이 노래 때문에 기병들이 샤넬을 코코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일종의 별명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훗날 샤넬은 자기가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나를 부르던 애칭이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부르했던 과거를 숨기기 위해 그렇게 말을 했던 거고요. 진짜 애칭은 여기에서 생긴 거였죠.
그렇지만 뭐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코코라는 그치? 이름이 그렇죠. 그 샤넬의 로고를 보면은 C가 두 개 겹쳐진 모양이잖아요. 이게 코코의 COCO의 그 C자 두 개가 겹쳐진 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샤넬이 비록 그런 밤무대에서 노래를 불렀지만 샤넬은 그 또래 여자 가수랑은 굉장히 달랐다고 해요. 그런 해픈 아가씨들과는. 왜냐하면 샤넬은 좀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던 여성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매력이 좀 풍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그 시대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던 매력과는 다른 매력이었죠. 뭐 노래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기 때문에 가수가 되는 그런 꿈은 빨리 접게 되었지만 샤넬은 여기에서 한 남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분이 경제적으로 정말 풍족한 분이셨어요. 당시 재력가였던 기병 부대의 장교 에티엔 발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정부가 되면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1910년에는 모자 가게까지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샤넬의 디자이너 생활의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샤넬 근데 여기서 기병들을 많이 만났다고 했잖아요. 기병들의 제복에서 또 샤넬이 투피스의 영감을 받아서 이후에 또 제작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잠깐 한 사진을 보고 지나가실 텐데요.
되게 오래전에 찍은 단체 사진이에요. 사람이 한 20명 정도 있는데 군인들의 사진인데
자켓에 있는 앞장식이 샤넬 옷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식들과 상당히 흡사하죠.
네. 그리고 위도과 아래 옷이 나눠져 있는 투피스 형식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사진을 또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기병들의 사진은 아니고 샤넬에서 나온 옷의 사진이에요.
이건 흑백 사진인데 어떤 한 여성이 샤넬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기병의 옷과 매우 흡사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흑백 사진이라서 지금 색깔은 흰색과 검정색 두 가지밖에 안 보이는데 앞에 있는 상의 그 장식 모양이 기병의 그 앞장식 모양이랑 굉장히 닮아 있고 군인 옷에 보통 이렇게 주머니가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옷에도 여자 옷치고는 굉장히 많은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그 기병의 옷이라는 게 상당히 남성적인 옷일 수 있는데 여성적인 스타일로 다시 재해석을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낸 복장이죠.
제가 알기로는 샤넬이 여성 예전에 여성복이라고 치면은 코르셋을 꽉 조이거나 되게 여성들은 불편한 옷을 많이 입었는데 최초로 여성의 활동성을 강조한 옷을 많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런 투피스가 나온 것도 그런 이유로 나온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맞는가 모르겠네.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샤넬이 그 굉장히 재력가였던 장교 에티엔 발장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샤넬은 그래서 파리에서의 생활을 조금 청산을 하고 에티엔 발장의 성으로 가서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저 음악실 사진은 너무 궁금해요.
파리 근교에 있던 어떤 한 지역인 것 같아요.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데 부유한 집안 출신인 발장은 그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주 풍족한 생활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충분히 샤넬을 후원할 수 있는 분이셨죠. 자기가 자수성가를 해서 그렇게 성장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토지 임대료로 먹고 사는 약간 그런
땅부자 느낌.
땅부자 느낌. 부동산 부자 그런 분이셨죠. 네, 코코는 이 시기에 기병부대 장교인 그 발장의 집에서 지내면서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풍족하게 살았어요. 발장은 또 경주마들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샤넬은 말을 타려고 경마장에 자주 다녔다고 합니다.
뭔가 그 디자인이랑 이렇게 뭔가 딱딱 그런 게
매치가
느낌이
되죠?
매치가 되네요.
당시 기부인들 여성들은 경마장에서도 화려한 벨 에포크 드레스와 모자를 썼다고 해요.
그 드레스를 입고 말을 탈 수가 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아까 그 코코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꼭 조이는 코르셋을 입고 그 위에 풍성한 드레스를 입고 굽 높은 구두를 신는 것이 당시의 어떤 전형적인 유행 스타일이었어요. 가슴을 드러내고 머리도 굉장히 풍성하게 말아 올리는 것이 보편적인 미의 상징이었죠. 그러면 잠깐 여기서 코코 샤넬이 나왔던 그 영화가 있잖아요. 코코 샤넬을 다뤘던.
그렇죠. 되게 많은 걸 많던데 영화들이.
그 영화의 한 캡처 장면을 저희가 또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파티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성들이 여러 명 나와요. 그런데 그중에 가운데 있는 샤넬로 추정 생각되는 여자 한 명만 되게 굉장히 현대적인 옷을 입고 있고 짧은 단발 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좌우에 두 여자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은 되게 화려한 드레스에 머리를 굉장히 길게 길러서 올린 머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크고 불편해 보여요.
그렇죠. 이게 마치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나란히 서 있는 것 같은 장면이지 않나요? 그렇죠. 샤넬은 그냥 마냥이기도 한데 그 와중에 현대적이면서도 굉장히 보이시한 남성적인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죠.
네. 체크무늬의 남방 셔츠를 입고 있네요.
그렇죠. 남자들의 정장 스타일 같은 느낌이죠. 그렇게 샤넬은 당시의 어떤 유행을 따르는 그런 분은 아니셨어요.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죠. 이렇게 화려한 스타일에 지우쳐진 여성들의 스타일을 거부하고 당돌하게 불편한 승마용 스커트가 아닌 바지 차림으로 경마장에 자주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자의 옷장에서 자신이 필요한 옷을 자유롭게 빌려 입었다고 해요. 영화에서도 보면은 남자의 옷을 자기가 가져가서 자기에게 맞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장면이 있거든요. 또 모자도 자기만의 남성 같은 작고 둥글납작한 모자를 썼다고 하는데요. 이 모자가 기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발장의 도움으로 샤넬이 첫 번째로 모자 가게를 열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모자 가게를 열게 된 계기가 아마 이런 경마장에 다니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선보이고 기부인들이 그걸 좋아해서 주문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첫 번째로 모자 가게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샤넬은 유행과는 정반대의 스타일을 추구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눈에 띄는 여성이었다고 해요. 막 영화에서도 보면 샤넬에게 자기의 모자를 만들어달라며 부탁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 한 장면으로 등장하거든요.
생각해보면은 1880년대 후반이면은 이제 근대화고 한참 그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는 그런 시대 아니었나요?
그렇죠. 산업혁명?
페미니즘.
즈음이니까. 근데 아마 샤넬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던 게 1920년대? 그쯤이긴 했거든요. 그 지금 같은 시대는 분명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윤복희 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온 것처럼 샤넬도 그때 시대에서는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굉장히 파격적으로.
그렇죠.
로마의 휴일에 나왔던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이 굉장히 지금 봤을 때는 그냥 로맨스 이야기인데 그 당시 굉장히 충격을 줬던 부분이 머리를 자른 짧은 그쵸. 머리를 하고 그쵸. 나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비슷한 시대이지 않을까 싶은데 코코 샤넬도 지금 단발머리를 하고 약간 보이시한 편안한 스타일의 옷차림을 했던 게 여성들이 일을 하고 활동성이 많이 강조되고 약간 그런
코코 샤넬이 오드리 헵번보다 좀 더 앞에 시대였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때 정말 옷들을 보면 막 진짜 무슨 정확하진 않겠지만 마리 앙뚜아네트가 입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드레스를 입고 있던 시대니까
코코 샤넬의 옷이 그렇게 커다란 인기? 파장을 일으켰던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맞아요.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한복의 길을 자른 그런 느낌의 충격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게 샤넬은 그런 성에서의 토지갑부와의 생활을 쭉 하다가 약간 실증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샤넬은 되게 일을 좋아하는 여성 스타일이었거든요. 일을 굉장히 자주 일을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그런 스타일의 여성이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무의도식 생활에 금세 실증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발장의 친구인 아서 카펠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카펠은 샤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샤넬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분은 발장과는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부유하다는 점에서는 비슷했지만 자수성가한 사업가라는 점에서는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인지 그 샤넬의 어떤 잠재된 능력 같은 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밑바닥부터 자랐던 그런 사람이라 발장의 어떤 그런 뭐랄까 토지 갑부? 부동산 갑부? 그런 사람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약간 발장은 또 그리고 군인이었잖아요. 패션을 이해한 뭐 샤넬 그 자체에서는 매력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그 패션 세계에 대한 그런 거에는 좀 둔감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카펠은 그 자신의 연인의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정말 인생의 연인인 카펠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샤넬이 첫 부티크를 열 수 있었던 것도 카펠의 도움이었다고 합니다. 뭐 그 외에 동양 문화와 고급 취향의 세계를 알려준 것도 카펠이었고요. 다양한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가능하게 연결시켜준 것도 카펠이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많이 받았네요.
그렇죠. 샤넬이 이렇게 일생 동안 굉장히 많은 연애를 하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였던 것 같아요. 어떤 그 시대의 전형적인 수동적인 여성상과는 굉장히 다른 스타일인 여성이었고 샤넬은 또 막 본래 되게 고귀한 신분인 여자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또 직적이고 멋있는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샤넬에게서 매력을 느끼고 또 교제도 많이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샤넬은 이 카펠의 도움으로 뭐 프랑스 휴양지에 있는 도빌의 스포츠웨어 상점도 열게 되는데요. 이 스포츠웨어도 당시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패션 스타일과는 굉장히 다른 활동성이 강한 스타일의 옷을 주로 다루는 곳이었죠. 샤넬이 이렇게 주로 부유한 연인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그런 일이 자주 있거든요. 굉장히 연애 패턴인 것 같은데 남자의 도움으로 자기의 그런 거를 쌓아가는 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또 사실 샤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그 사람들도 그한테서 매력을 느꼈겠죠?
그렇겠죠. 어. 샤넬이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딱 생각난 말이 있는데 명언 같은 말이었어요. 남자들은 울고 있는 여자들한테 질려한다고 어떤 자기만의 일을 가지라고 자기만 자기가 되게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멋있는 여성이죠.
되게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던 사는 그런 여성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샤넬은 카페르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자기의 어떤 패션 세계를 구축해 갔는데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두 사람의 친구인 폴 모랑이라는 사람의 소설인 루이스와 이렌의 모티브가 될 정도로 아주 애절한 연애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19년에 카펠은 샤넬을 만나러 깐느로 가는 길에 자동차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생기게 돼서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해요.
아이고.
그렇게 갑작스러운 연인의 사망 소식으로 샤넬은 충격을 많이 받는데요. 샤넬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함께 죽을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함께 시작한 것들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던 샤넬이 내 인생이 실패다라고 말했을 만큼 커다란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쵸? 그 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술가들이 굉장히 또 남자 예술가들은 특히나 여성 편력 같은 거가 심하고 이렇게 뭔가 연애에 굉장히 해픈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그런 자기의 예술 세계를 쌓아가는 중에서도 그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작품 세계가 굉장히 뭐랄까? 폭발한다는 느낌이랄까? 굉장히 활발해지는 풍부해지고. 그런
그렇죠.
시기가 있잖아요.
그 달리도 그 자기 갈라 만나가지고 갈라가 엄청 채찍질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갈라를 만난 시기에 작품을 정말 많이 만들어냈었어요.
그렇죠.
그런 효과가 많이 있지 않을까. 연애라는 게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진짜 그 작품 세계에도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샤넬도 어떤 우리가 지금 샤넬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트위드 자켓이라든가 뭐 옷의 장식 모양이라든가 그리고 샤넬 향수 있잖아요.
넘버 파이프.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게 다 샤넬이 연애를 하면서 그 만났던 사람들한테 모티브를 얻어서 만들어진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자기 혼자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가면서 그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구축해 나갔던 그런 거였죠. 그렇게 샤넬은 연인 카페를 떠나보내고 굉장히 시름에 잠겨있다가 친구들의 권유로 베니스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훗날 절친이 되는 뭐 세르게이 디아길레프를 만나겠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좀 샤넬이 좀 회복하는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다가 프랑스 비아리츠 지방에 있는 곳에 갔는데 여기에 자기의 첫 번째 패션 하우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 그 러시아가 몰락하면서 러시아의 귀족들이 이렇게 망명을 자주 하던 곳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뭐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의 조카인 드미트리 파블로비치 대공을 만나서 또 연애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주선으로 러시아 궁정의 조향사였던 에르네스트 보르를 만나서 자기의 향수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게 넘버 파이브였던 거죠.
그러니까 넘버 파이브가 처음 만들어진 향수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만의 향수를 첫 번째 향수를 내달라고 말했던 걸 보면 그 넘버 파이브가 자기의 연인이었 어떤 사람의 친분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만들어진 게 된 거죠. 되게 오래된 향수예요.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저는 되게 최근에 나온 건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랬었어요?
되게 샤넬의 상징적인 향수더라고요. 그쵸. 저는 몰랐는데 막 앤디 월도 이거를 모티브로 작품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뭐더라? 마릴린 먼로가 자기가 잘 때 자기는 이 향수만을 걸치고 잔다. 뭐 이런 아무것도 안 입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유명해졌다고 하던데 맞나요?
아, 맞아요.
그렇구나. 그렇군요. 뭐 그렇게 샤넬 향수가 탄생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1920년도에 상류층 사람들이 타던 블루트레인이란 게 만들어졌대요. 이게 뭐 어디까지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칼레에서 코르타지르까지 운행하는 열차였다고 해요. 상당히 뭐 지방 이름은 생소하지만 근데 또 뭐 칼레에서 런던으로 가는 환승편이 있는 기차이기도 하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굉장히 어려운 지역명이 나오지만 중요한 건 런던으로 가는 환승편이 있다는 거인데요. 왜냐하면 그 샤넬이 1923년부터 영국의 대부호인 웨스트민스터 공작을 만나서 사귀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영국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거죠. 열차를 타면서. 근데 뭐 그 열차가 약간 상류층의 상징 같은 거긴 거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공작과의 그런 연애가 굉장히 영국 사회에 굉장한 스캔들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약간 왕족과 연결된 직접적으로 연결된 분인 것 같긴 한데 뭐 언론에서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하니 많이 떠들 정도로 굉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샤넬은 그 웨스트민스터 공작과 지내면서 뭐 여가 생활을 많이 했는데 요트를 타거나 낚시를 하거나 뭐 스코틀랜드에 가서 사냥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주로 스코틀랜드 지방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때 공작이 착용한 트위드 소재 외투 스타일을 차용해서 뭐 훗날에 샤넬의 아이콘이 되는 트위드 자켓을 만들기도 했다고 해요. 자기의 연인이 주로 입던 자켓이 트위드 자켓이었던 거죠. 이 여자 정말. 그 왜 트위드 자켓이란 게 굉장히 요새 우리들한테는 뭔가 부잣집 며느리가 입는 스타일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여성스러운 복장이긴 하죠.
그 외에 옛날에 청담동 앨리스라는 드라마 있었던 거 아시죠?
문구장. 네, 문구장 나온 거.
근데 거기서 보면은 문구장이 그 이야기가 약간 샤넬 이야기랑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이 지금 살짝 드네요. 왜냐면은 샤넬이, 물론 샤넬이 자기가 패션적인 능력이 있었지만 어떤 남자, 부자인 남자들을 만나서 자기의 세계, 이렇게 커리어를 쌓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문근영이 시도하는 것도 약간 그런 거였잖아요.
아, 그쵸.
자기가 패션 쪽 공부를 했지만 자기가 뭐 이렇게 돈이 많은 남자들을 만나서 잘 되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거에 비참한 현실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상류층 사회에 부잣집 며느리가 되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라이벌 같았던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되게 잘 돼서 부잣집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부잣집 며느리가 사실은 그 결혼 전에 무슨 동거를 했었나? 남편 말고 동거를 했었나? 근데 그 비밀을 문근영이 알고 있어서 너 네가 어떻게 그렇게 며느리가 될 수 있었는지 비밀을 나한테 말해주면 내가 뭐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 너의 비밀, 과거를 누설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런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라이벌인 여자애가 문근영한테 비법 같은 걸 하나씩 알려주는데 어떤 레스토랑에 오면은 거기에 상류층 사람들과의 결혼을 연결시켜주는 마담뚜가 있다면서 일단 거기로 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문근영이 자기가 어떤 그런 단아한 여성의 차림새로 거기에 나타났는데 문근영이 트위드 자켓에 퀼팅백을 메고 오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샤넬의 그 옷 스타일이네요.
그쵸. 그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그 부잣집 며느리 스타일이잖아요. 그 라이벌인 여성에게 지금 이거를 네가 너무 전형적인 옷으로 입은 게 아니야 라고 깔긴 하지만 그 드라마에서도 그런 샤넬의 스타일이 약간
고급스러운 스타일로 나오네요.
그쵸. 여담이 약간 길었지만
저도 뭐 트위터에서 본 것 같은데 뭐 샤넬이 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샤넬이 한 말이 뭐 복장에서 뭐 과한 거는 뭐가 뭐 너무 넘치지만 우아한 건 넘치는 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걸 살짝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그게 문장이 어떤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의 샤넬의 디자인을 옷 디자인으로 보면 우아함의 결정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옛날에 그런 남성적인 복장에서 디자인을 많이 차용했지만은 그 샤넬의 그 스타일대로 여성적으로 바꿔놓은 게 지금의 디자인이 되고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가끔 보면은 명품이라고 해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예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들도 꽤 있는데. 샤넬의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옷은 되게 여성적이고
그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말.
딱 클래식인 스타일이죠. 그때는 어떤 그 1900년도 초반에는 파격적인 스타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말 클래식적인 스타일로 남아있죠. 그래서 그렇게 트위드 자켓이 만들어졌고 1925년도에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라는 게 열리게 돼요. 만국 박람회가 뭔지 아시나요?
그 온 세계에서 자기의 문화를 보여주는
그렇죠. 지금의 엑스포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약간 파리의 아르데코 양식이 번성을 하게 되는데요. 아르데코 양식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왜 아르누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장식적인 스타일.
장식 미술.
그런 것과는 반대되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단조롭고 기하적이고 어떤 지그재그 등의 패턴이 있는 약간 화려한 스타일과는 좀 거리가 있는 모던한 스타일이죠. 그런 이제 양식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샤넬의 어떤 미니멀리즘적인 지향점이 이런 시대적 분위기랑 뭐 일치하는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샤넬이 1921년도에 출시한 향수도 아주 심플한 디자인으로 그 시대적 배경과 일치하는 점이 있었죠. 그렇게 1910년도에 샤넬은 리틀 블랙 드레스를 출시를 하는데요. 그 리틀 블랙 드레스의 사진을 잠깐 보시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짧은 미니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요. 이것도 투피스로 되어 있고 상의와 하의 모두 검정색이에요. 상의는 약간 몸에 라인이 드러나는 형태로 몸에 전체적으로 몸의 라인을 잘 드러내고 있고 검정색 상의에 검정색 하의 그리고 검정색 스타킹에 검정색 모자 검정색 장갑을 끼고 있네요.
이게 당시에 파리에서는 검정색이란 것이 그 상복으로만 입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놀랍죠? 지금은 굉장히 모던한 그런 어떤
무난한 색?
무난한 스타일인데, 그렇죠. 근데 당시 이 사진을 보면 나라님이 몸에 굴곡이 드러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런 허리를 꽉 조이는 벨 에포크의 의상과는 좀 달랐어요. 이건 다른, 이거는 약간 심플해서 몸에 라인이 드러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억지로 과장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였죠. 그런 스타일과 비교하면 굉장히 좀 직선적이고 단조로운 의상이죠. 근데 이런 스타일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스타일이다 이러면서 약간 그 시대쯤에 포드 자동차가 미국에서 이제 생겨나서 굉장히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이게 약간 의상계의 포드다 이런
그런 대량 생산의 그런 상징인 포드처럼 그쵸. 이 옷도 단순한 만큼 대량으로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산업화의 시기와 맞물려서 굉장히 생산하기도 쉬운 점이 있었고 그런 미적으로도 시대적 방향과 맞는 점이 있었죠. 그래서 직선적인 실루엣과 역동적인 느낌을 부여하는 사선의 사용과 필요 없는 장식의 배제가 스피드를 찬양하던 당시의 특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산업화 이후에 남성복에 뿌리 내린 검은색의 시크함을 여성복에 담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경마복도 어떤 남성적인 거를 재해석해서 자기만의 의상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떤 남성적인 시크함을 여성복에 적용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장식이 배제된 심플한 의상은 상류층 여성과 하류층 여성의 구분을 또 모호하게 만들었대요. 그 그쵸. 벨의 포크 시대의 화려한 의상들은 상류층과 하류층을 정확하게 구분시킬 수 있잖아요. 그쵸. 어떤 옷감의 소재라든가 아니면 장식의 그런 여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데 이런 심플한 의상은 누구나 입을 수 있고 누가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인지를 좀 불분명하게 만들었죠. 어떤 평등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를 또 반영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잠깐 그 코코 샤넬 영화에 등장했던 한 장면을 또 보시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샤넬이 어떤 건물 앞을 거닐고 있는데요. 약간 남자처럼 하얀 셔츠에 검정색 자켓 그리고 검정색 바지 정장 바지를 입고 검정색 모자, 검정색 신발을 신고 걸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단순하고 편안한 복장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게 당시 벨에포크 시대의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과 샤넬이 나란히 서 있었다면은 확연히 정말 구분이 되는 의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 정말 시크하다. 정말 멋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의상을 소화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당시에 그것도 당시에. 1900년대 초반에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가 않아요.
그렇죠. 정말 굉장한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화된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어떤 샤넬 복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앞서 말해드린 게 리틀 블랙드레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샤넬이 만들어낸 스타일이 까맣고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직선적인 스타일이 리틀 블랙드레스라고 했는데 이 드레스가 어떤 패션계의 시대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단어 자체가 리틀 블랙드레스.
시대 자체가 리틀 블랙드레스 시대인 거예요?
샤넬이 새롭게 창조해낸 어떤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도 아주 그 샤넬의 어떤 상징적인 단어로 남아있는데요. 그 옛날에 윤은혜가 나왔던 영화 마이 블랙 미니 드레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네, 그거 알아요. 그
아시나요?
여자들이
윤은혜랑 박한별이랑 차혜연이랑 유인나가 나왔던
맞아요, 맞아요.
영화였죠.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약간 30대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0대 여성이면은 어떤 어느 정도 사회에서 무언가를 이루었고 안정기에 있고 어떤 정말 리틀 블랙드레스가 어울리는 그런 여성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자기들이 사는 삶은 아직 뭐랄까 좀 찌질함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 마이 블랙 미니 드레스라는 제목이 붙은 것 같거든요. 저는.
아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약간 그 리틀 블랙 드레스라는 단어가 어떤 패션계의 상징적인
황금기라고 해야 될까요?
샤넬
건가?
약간 그 샤넬의 어떤
정점?
샤넬의 아이콘과 같은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약간 그리고 뭔가 여성들의 로망 같은 단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샤넬이 여자들의 로망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샤넬은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여러 장소를 가면서 자기의 패션 세계의 영감을 다양하게 얻었던 인물이었고요. 이분이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일을 하러 매일 나갈 정도로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셨다고 해요. 심지어 그 일을 하지 않는 일요일을 가장 싫어했다고.
일을 정말 좋아하는 분이셨네.
약간 일중독의 느낌인데요.
이런 시대적 어떤 패션의 아이콘 샤넬을 오늘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 말씀드린 자료들은 같이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디자이너 이야기가. 이거 좀 여담인데요. 약간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옷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고 관심 갖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되게 진이 언니도 알겠지만 패션 디자인 자체가 다른 것들을 일단 하이 패션이라고 하죠. 그걸 베껴 가져오는 디자인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성복을 디자인하려면은 여성복 회사에 들어가려면은 피팅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죠. 맞아요. 그 뭔가 그 5호 사이즈의 신발 235에
키 168 이상이던가 되게 깐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팅이 되지 않으면은
여성복 디자이너를 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쵸, 막내를 피팅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뽑으니까.
어, 그쵸.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되게 그런 깡마른 스타일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자기의 디자인과 굉장히 어울리는 스타일의 여성이었죠. 그런 벨의 포크시대의 풍만한 여성들과는 조금 다른 여성이었는데, 어떤, 뭐, 새로운 시대를 열만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기도 하죠.
그쵸.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문화 샤넬전. 네. 제목은 굉장히 재미없지만 그런 샤넬의 패션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장소별로 살펴볼 수 있는 전시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참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하셨었죠?
8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네요.
네. 패션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코넬님이 예술가 입을 덮어주기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예술가는요. 소피 카닐이라는 프랑스 여성 예술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작가분은 지금 현재에도 현존에 계시는 예술가분이시고요. 이분은 1953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고 현재 파라곤 근교 밀라코프와 뉴욕에서 작업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의 개념 미술 작가로서 2007년 베니스 비엔날레 프랑스관 대표 작가였고요. 2010년에 사진작가에게 최고의 명예가 되는 국제상이 하세블라드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여성 예술가이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예술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작가는 연애, 결혼, 일상, 여행 등 일상의 서서한 주제를 가지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예술을 하시는 분이세요. 주로 자신의 삶과 인생을 소재로 작품을 만들어서 그 진실과 허구 사이에서 관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자신의 삶을 거짓없이 보여주면서 그것을 좀 더 객관화시켜 보여주는 예술을 하고 계세요. 주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결합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는데요. 별명으로는 최고의 거짓말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소피칼의 작품들은 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호한 작품 세계는 일상의 모습들을 낯설게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특이하게 사리탐정을 고용해서 자신의 일과와 일상을 추적을 하게 해요. 일종의 스토킹을 하라고 사리탐정에게 지시를 하는 거죠.
자기를 자기가 스토킹을 해야 한 건가요? 왜 그랬죠?
그래서 그 사리탐정에 의해서 낯선 사람에 의해 관찰되는 나의 모습을 사진 작업을 하셔가지고 제작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베니스 여행 중 호텔 청소원으로 취직을 해서 여행객이 떠나 호텔방을 여행객이 호텔방에 나오면서 그런 흔적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흔적들을 사진 작업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이 작가분은 개인의 일상을 현실과 호구를 넘나들면서 작품 자체로 만드는 진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라고 해요. 일단 대표적인 작품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작가분이 작년 2013년 3월 13일쯤에 신사동에서 개인전을 한번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지는 못했었는데 그때 작품들이 색빛 사진 9개와 그 사진의 내용을 설명하는 작은 액자들을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한쪽에 있는 사진, 그 옆에서는 텍스트를 같이 병치시켜서 전시를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작품들을 먼저 자전적 이야기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종류가 9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텍스트를 읽어드리고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나라님이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하얀 바탕에 편지가 있어요. 근데 편지가 중간중간에 틀린 부분을 그냥 찍찍 긋고 고친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이런 라이벌이라는 주제의 사진이었는데요. 사진을 보면 그게 편지의 내용이에요. 편지의 내용인데 이 자전적 이야기가 되는 주제는 그 이 여성 작가분이 1992년쯤에 자기 그 남편을 만났었는데 지금은 이혼을 하셨죠. 1989년 뉴욕의 한 바에서 이 남자를 알게 됐는데요. 그 남자와 결혼을 하고 같은 해에 헤어졌어요. 1992년에. 그래서 자기의 결혼과 연애사를 그런 9가지 챕터를 나눠서 그 이 사진 작업으로 푼 거예요. 그 중에 5번 라이벌이라는 주제의 그런 작품인 거예요. 병치되어 있는 텍스트의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서 편지가 오기를 기다렸지만은 그는 내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어느 날 흰 종이 위에 소피라고 쓰인 내 이름을 읽었다. 가슴이 부풀었다. 결혼식 후 두 달이 지나 어느 날 그의 타자기 밑에 있던 종이를 한 장 발견했다. 그 종이를 살짝 쳐들었을 때 지난밤 네 편지와 사진에 키스한 사실을 내게 고백해야 해 라는 문장이 눈에 띄었다. 난 종이를 좀 더 들쳤고 너는 첫눈에 반한 사랑을 믿느냐고 내게 물었었지. 내가 대답을 해줬는가? 라는 문장을 읽었다. 이 편지는 내게 쓰여진 게 아니었다. 맨 꼭대기에 H자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H자에 줄을 그어 지우고는 S자를 써넣었다. 이렇게 함으로 마침내 난 내가 한 번도 받지 못한 연애 편지를 받았다.
네이트판에 적혀져 있는 글자. 그걸 캡처해서 작품으로 만든 것 같은 그쵸. 느낌이 있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그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쓴 편지 쓴 내용을 네. 사진으로 찍은 네. 거네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 텍스트를 보면 뭔가 소설의 한 구절 같기도 하고
그러네. 묘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이
너무 객관적이죠.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실어서 글을 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챕터로 나눠져서 이렇게 전신을 개인적인 이야기들 전신해놨더라고요.
재밌네요.
되게 독특하죠.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자기의 이야기인데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냐.
약간 관찰적인 입장에서.
또 이런 일들은 또 누구한테나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좀 유해적이기도 하고 가벼워 보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런 나와 타인의 삶의 경계를 좀 허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좀 보편적인 교감의 느낌을 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여성 예술가 아브라모비치와는 전혀 일상적인 소재를 가져와서 쉽게 그쵸. 풀어낸 예술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브라모비치는 약간 뭔가 어리적인 약간 충격적이기도 한 방식이.
근데 좀 더 이 작가는 좀 더 일상적이고 소소한 맛. 그러네요. 있죠. 그리고 잘 지내기를 바래요 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Take Care of Yourself 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2004년 그녀의 남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며 쓴 마지막 글귀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메일로 헤어지다니.
메일로 헤어지다니.
나쁜 놈. 요새 문자로 헤어지는 거랑 똑같아.
그쵸.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여성, 그러니까 유명인들과 뭐 여러 인종이 섞여 있는 직업도 다양한 107명의 여성에게 이 이메일 내용을 보내서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그리고 그런 부탁을 받은 사람들은 각자 남의 방식으로 그 편지 내용을 해석을 해서 그 소피카라에게 다시 보내준 거예요.
나라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에요. 강가에서 편지를 들고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여성은 하얀 셔츠를 입고 단발머리를 하고 있네요.
뒷모습이 보이는 사진이에요.
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책을 찢어놓은 것처럼 여러 장의 글이 써진 종이들이 30장 정도가 붙여져 있어요.
네. 이렇게 이 사진들을 여성들은 해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던 여성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나름 방식으로 밑에 부분에는 그 편지의 내용을 해석을 해준 거예요. 지금 뭐 어떤 여성이 편지를 읽고 있는데 그 편지에는 뭔가 고친 부분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작업 방식이 편지를 읽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고 그 아래에는 그 편지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힌 종이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 종이 위에 이 부분은 이런 의미야 이런 식으로 그 마치 선생님이 첨삭을 해두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전시가 돼 있는 작품이네요.
남자들의 그쵸. 마음을 이렇게 해석해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헤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 네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고쳐준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이 작품을 통해서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런 부탁을 받았겠죠. 뭐 국어 선생님은 마취폼을 고쳐주기도 하고 사격수는 편지를 향해서 총을 쏴대기도 하고 그런 나름의 방식으로 그런 편지의 내용을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소피칼은 일종의 그런 큐레이터의 느낌으로 그런 각자의 해석이 담긴 편지와 사진들을 전시를 한 거죠.
그러네.
그쵸. 보통은 우리가 뭐 살면서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고 있고 특히나 요즘에는 이별 통보 방식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쵸. 뭐 전화, 문자,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잠수를 타거나
그쵸. 잠수 최악인 것 같아 진짜.
잠수를 타거나 SNS를 통해서 헤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했든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때의 감정을 공유한 사람에게 그런 통보를 받는다는 거는 모든 사람으로 하고 뭐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별의 상처를 딛기 위해서 각자의 나름으로 그 이별의 상처를 극복을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술을 마시기도 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한테 뭐 내가 이러했는데 이렇게 헤어졌어. 뭐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뭐 그냥 화를 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대처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나름의 이별을 극복하는 방법을 소피칼에게 가르쳐준 거죠. 그래서 아, 이 사람들도 이렇게 이별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 우리가 또 관객의 입장으로서는 그 해석된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도 나름의 위안을 받는 거죠.
동감을 느끼기도 하고. 특히나 사람들은 참 저는 저도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29살이니까 어느 정도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어릴 때 대단하다고 느꼈던 그런 사람들이 사실 나랑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나의 찌질함과 그 사람들의 찌질함이 그닥 다르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저 그거 언제 느꼈냐면 좀 구체적인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떤 잡지 만드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학과에서 그런 글 쓰는 기고 같은 거를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정말 교수님이 개판으로 글을 써서 또 엄청 늦게 주신 거예요. 근데 저도 과제를 할 때 되게 개판으로 엄청 늦게 내거든요. 참 교수님도 다르지 않구나. 막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막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냥 똑같아 보이죠. 나라님은 그런 거 느끼셨을 때 있었어요?
아, 네, 저도 많이 느끼죠. 저는 찌질한 그런 면보다 약간 내가 크다고 생각했던 부모님의 어깨가 뭐 작아 보일 때
맞아.
부모님이 더 이상 그렇게 크고 세고 뭐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느꼈을 때 그런 걸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다 비슷한 사람이다 이런.
그렇죠. 저도 그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때 학원 선생님들이 저랑 나이가 비슷했어요. 지금의 저 나이랑. 그래서 그때는 되게 선생님을 되게 커 보였는데 막상 제가 그 나이가 되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그만큼 많이 자란 거죠.
그렇죠. 근데 특히나 사람들이 이제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살면서 어떤 연애 분야에서 막 그렇게 자기가 그 연애를 하지 않을 때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지만 막상 내가 연애를 해보면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어떤 헤어짐의 과정이 이해가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그쵸. 생각이 드네요.
뭐 연애 상담 해주면서 헤어져 이러면서도 막상 내가 그 상황이 되면은 나 모르잖아요.
좀 못 헤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객관화 시켜서 보여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소하게 일상에서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그런 요소를 좀 더 진짜 정말 개인적인 거를 정말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예술가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되게 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서 영화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멜라니 로랑이라고 여배우를 아시나요? 프랑스 여배우 있는데 예쁜 프랑스 여자 배우인데요. 그 잘 있으니까 걱정 말아요라는 프랑스의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 이게 나와요. 이게 영화가 어떤 내용이라면은 여자 주인공 멜라니 로랑이 여행에 여행 떠났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쌍둥이 남동생이 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한 번 없는 남동생이 너무 그리워서 정신병 같은 게 걸려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 누웠었는데 정신병원에 막 입원하고 그랬어요. 그 여자애가. 그래서 아버지가 남동생한테 편지가 왔다면서 그 편지를 그 주기적으로 그 여자 주인공에게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이게 스포일러인데요. 혹시나 영화 보실 거라면은 잠시 꺼주시기 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편지는 아버지가 남동생이 그 여동생이 여행을 떠난 후,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여행을 떠난 남동생이 그 사이에 사고로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주인공이 너무 힘들어할까봐 아버지가 그 남자에게 편지 글씨체를 똑같이 따라 써서 그 편지를 아버지가 주기적으로 계속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술 작품을 볼 때 이게 예술 작품도 잘 지내요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작품도 약간 이 사람이 하는 테마도 주로 현실과 진짜와 가짜의 경계 이런 거를 고민하는 작업이니까 뭔가 그 영화랑 일치하는 면이 조금 있긴 하네요.
그리고 편지라는 게 말하고 흘리는 게 아니라 글씨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거 여러 번 보면서 나름의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위안을 받는 게 편지라고 저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술 작품을 볼 때 이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편지라는 게 우리에게 타서 좀 많이 의미가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도 예술가도 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계속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영화도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라서 오늘은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재밌지 않아요?
그러네요. 좀 더 말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오랜만에 돌아오면 잘 안 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진이 언니도 여행을 갔다 오니까 뭔가 리프레시 되는 느낌도 있고 나라님은 어떠세요?
나라님 좀 다리를 다쳐서 리프레시를 해야 돼.
저도 곧 떠날까 봐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일상 똑같이 살다가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은
평소와 좀 다르죠.
평소와 좀 다르고 그 맨날 내가 하는 일에 좀 더 다른 게 추가돼서 하는 것이면은 조금 그라고 해야 되지? 좀 더 발전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랜만에 하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네, 훨씬 편한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예술가 입을 덮어주기로 했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네요.
네. 네. 그러면 코넬님의 예술가 입을 덮어주기 잘 들어봤고요.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너무 재밌고 힘이 나네요. 네, 그럼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침대 위의 미술관이 얼마 전에 블로그를 새로 단장했죠.
그쵸?
네. 주소가 blog.naver/lbcart고요. 트위터로도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LBC 언더바 아트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매주 업데이트되는 방송 소식과 블로그 링크 올려드리니까 팔로우하시면 방송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팔로우 부탁드려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침대 위의 미술관 47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 당신 삶의 비타민C LBC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LBC 방송국이었습니다.